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의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인간이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빠른 것도 아니고 가장 용맹한 것도 아니며 가장 오감이 발달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자기가 전공하거나 관심이 있는 분야에 일부 알 뿐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거나 관심이 없어서 문맹인 영역, 문맹에 가까운 영역도 아주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각 사람마다 선입견이나 편견과 같은 아집이 있어서 인간의 지식은 참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오해와 편견을 갖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돼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돼지는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국어사전에 돼지를 찾으면 멧돼지과의 육용가축, 비대하며 사지가 짧고 주둥이가 삐죽함, 체질이 강하나 운동이 느리고 미련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돼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를 세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많이 먹는다입니다. 가정에서 아들이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먹는 것은 아주 잘할 때 개구장이라도 좋다,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라고 말하는 부모는 거의 없고 돼지같이 처먹기는 잘하네. 그렇게 공부를 해봐라. 그렇게 합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먹을 때 허리띠를 풀고 먹습니다. 그리고 소화제를 먹는 한이 있더라도 포만감이 극에 달할 때까지 먹습니다. 부유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가진 병의 많은 부분은 너무 많이 먹어서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돼지를 비롯한 짐승들은 자기 위의 80% 정도만 차면 더 이상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요즘과 같이 더운 때에 양동업자들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는 돼지가 먹지를 않는답니다. 돼지가 먹이를 먹을 때 허겁지겁 달려드는 것은 여러 마리를 가두어 놓고 한꺼번에 먹이니까 경쟁심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인간들도 노숙자들이나 전쟁 포로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한 20명쯤 되는 사람들에게 20인분의 식사를 주고 20명에게 숟가락 젓가락을 나누어 주고 먹기를 시작하라고 하면 그곳은 이내 이전 투구의 장과 결코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돼지에 대한 두 번째 오해는 더럽다입니다. 돼지우리라고 말하면 곳곳에 배설물들이 널려 있고 역한 냄새가 코를 찌르는 장면이 연상됩니다. 사실 돼지는 청결한 것을 굉장히 좋아해서 사는 공간이 넓으면 먹는 곳, 자는 곳, 배설하는 곳을 따로 구분한다고 합니다. 좁은 공간에 여러 마리를 한꺼번에 넣어서 사육하니까 깨끗하고 싶어도 깨끗할 수 없는 돼지는 정말 괴로울 것입니다.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무런 시설이 없는 큰 방에 10여 명 넣어놓고 거기서 먹는 것, 자는 것, 배설하는 것 한꺼번에 다 해결하라고 한다면 그 방은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악취가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련하다입니다. 속으로 돼지는 뚱뚱하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미련한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돼지와 관련된 우리나라 속담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돼지가 깃을 물어오면 피가 온다. 깃은 외양간이나 마구간, 닭 둥우리 등에 까는 지피나 마른 풀을 가리킵니다. 이 속담의 의미는 미련하고 둔한 사람의 말이 사실과 맞을 때 사용합니다. 평소에는 아는 것도 없고 말을 해도 늘 틀린 말만 하던 사람이 모처럼 맞는 말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돼지는 개나 돌고래에 견줄 만큼 영리해서 훈련을 받으면 가, 멈춰, 돌아와 같은 간단한 말을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세계 3대 요리를 말할 때 철갑상어 알인 캐비어 그리고 거위 간인 푸아그라와 함께 송로버섯을 듭니다. 그 중에서 송로버섯이 가장 비쌉니다. 송로버섯은 30여 종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품질로 여겨주는 것이 프랑스산 검은 송로버섯 그리고 이탈리아산 흰 송로버섯입니다. 이 버섯의 일반적인 가격은 금값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최상품은 같은 무게의 금값보다 훨씬 비쌉니다. 4년 전에 홍콩인 부부가 1.52kg짜리 송로버섯을 12만 5천 유로, 지금 돈으로 환산,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해서 1억 9천만 원에 구입한 일이 있습니다. 송로버섯은 땅속 5에서 30m 아래에서 자라기 때문에 인간이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버섯을 우리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돼지가 훈련된 돼지가 찾습니다. 또한 생명과학에도 과학연구에도 돼지는 없어서는 안 될 동물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리고 외과의사들이 사람을 수술하기 전에 돼지로 먼저 연습하는데 3, 40kg짜리 돼지는 그 몸속 공간이 성인의 몸속 공간과 가장 흡사하다고 합니다. 이제 돼지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규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한계를 가진 인간이 결코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같은 그런 하나님께 속한 영역은 모두 인간의 한계 너머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인간들이 알 수 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오해이자 오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입니다. 참된 신앙은 나의 한계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겸허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미미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알고 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본문 23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에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사회의 계층 구조에서 최상층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기득권을 누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로 부유층의 귀족들과 제사장들이 여기에 속했는데 이들은 헤롯 왕가와는 물론 로마 제국의 세력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을 했고 그곳에서는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부활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온전하지 못한 종교적인 교리와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은 그들로 하여금 부활과 하나님에 대한 바른 알매에 대해서 눈멀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사두개인들이 던진 질문을 24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질문은 신명기 25장 5절에서 10절에 있는 계대 결혼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한다고 해서 형사취수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수혼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고대 남성 중심의 사회에서 여성이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은 결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죽은 형제에게 자손이 없을 경우에 대를 이어주기 위해서 죽은 형제의 남은 형제가 그 과부와 결혼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제도입니다. 그래서 그 결혼으로 인해서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 아이는 법적으로 죽은 형제의 자식이 되어서 모든 권리를 이어받게 됩니다. 이렇게 권리를 이어주는 사람을 고엘이라고 부릅니다. 이 결혼 풍습은 이스라엘 사회에서 아주 강한 구속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은 형제가 이 결혼을 거부할 경우 심한 사회적인 비난과 수치를 당할 정도였습니다. 고엘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자신의 의사를 표할 때 신을 벗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집을 신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풍습은 구약 성경 룻기에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나오미는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잠시 떠나 있으려고 했었는데 그것이 장기 이민이 되었습니다. 모압으로 간 지 10년 만에 남은 것은 세 가부, 나오미, 룻, 오르바밖에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나오미는 노중에 두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아직 내 뱃속에 아들들이 들어있어서 그것들이 너희 남편이라도 될 수 있다는 말이냐. 돌아가다오 내 딸들아 제발 돌아가거라. 재혼을 하기에는 내가 너무 늙었다. 설령 나에게 어떤 희망이 있다거나 오늘 밤 내가 남편을 맞아들여 아들들을 낳게 된다거나 하더라도 너희가 그것들이 클 때까지 기다릴 셈이냐. 그때까지 재혼도 하지 않고 홀로들 지내겠다는 말이냐. 아스라 내 딸들아 너희들 처지를 생각하니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롭구나. 시어머니를 따라 나선 룻과 오르바에게 최선의 방법은 나오미에게 다른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을 통해 자식을 낳아서 기업을 잇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에게는 다른 아들이 없었습니다. 또한 나오미는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아이를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설령 낳을 수 있다고 해도 그 태어난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수절하며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어머니와 동고동락하며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신도 믿겠노라고 결단했습니다. 그 이후 룻은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던 보아스가 고엘이 되어주므로 그와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이 이야기를 배경으로 담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8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일곱 중의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질문은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듯하게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무엇을 하고 계셨어요? 라는 질문이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도 들 수 없을 만큼의 무거운 돌을 만드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의 질문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들이 궁금해서 알고 싶어서 던졌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던진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그 형제들 중의 한 명, 예를 들면 마지의 아내가 된다거나 아니면 막내의 아내가 된다고 답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두개인들이 다른 형제들도 그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어떻게 그의 아내만 된다는 말입니까? 라고 반문할 것입니다. 또 만약 예수님께서 모든 형제의 아내가 된다고 답변하시면 사두개인들은 그런 이상한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형제들의 관계가 이상하게 될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의 배후에는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한 가족의 대를 잇게 하기 위해서 계대 결혼법을 허락하셨는데 이 법에 따라서 일곱 형제가 모두 한 여인과 결혼하였어도 가문을 이어가는 데 실패했습니다.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될 인간의 가문을 이어가는 일도 실패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영원히 사는 부활의 몸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부활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의 의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29절 30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연장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트리나 폴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에 보면 알에서 깨어난 줄무늬 애벌레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가 태어난 나무에서 내려와 애벌레들로 가득 찬 그 기둥 같은 나무를 타고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그 노랑 애벌레어를 만나 잠시 사랑을 나누지만 이내 실증을 느끼고 또다시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올라가다가 늙은 애벌레를 만나게 되었는데 그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왜 많은 애벌레들이 목숨을 걸고 저 위로 올라갑니까? 늙은 애벌레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 올라간다고 답했습니다. 줄무늬 애벌레는 이해하지 못하고 되물었습니다. 지금 내 몸은 솜털투성이인데 어떻게 날개가 생겨서 날아다니게 됩니까? 그러자 늙은 애벌레는 고치는 잠시 쉬어가는 여인숙일 뿐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나비가 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애벌레는 과거 자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나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지금은 남자들이 장가들고 여자들이 시집가는 세상이지만 부활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죽지도 않고 결혼도 하지 않는 점에서는 천사와 방불한 존재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이 인정하는 모세오경에서 부활의 증거를 말씀하셨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이것은 모세가 소명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말에는 장점도 많지만 약점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제가 불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의 시제는 현재형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모두 죽고 세상에는 없습니다. 야곱은 모세가 소명을 받기 전에 적어도 400년 전에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용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이 땅에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그것이 부활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한 인간이 성공하든 실패하든지 간에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인도해서 그들의 삶을 그들의 행실과 상관없이 완성시켰는데 내가 왜 내 백성을 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하는 것으로 끝을 내겠느냐. 그것이 끝이 아니다. 나는 그들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고 말겠다의 의지의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이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적용됩니다. 때때로 우리의 인생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살이 했던 것처럼 고달플 때가 있습니다. 그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그 끝이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또 눈앞에 당면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나를 짓누를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좀 빨리 역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잠잠히 계시는 것 같아 초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를 애벌레에서 나비로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생애에 개입하셔서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영생에 걸맞는 존재로 만들어 가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경작하고 계십니다.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틀림없이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틀렸고 오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알제리 태생의 그 프랑스 작가 알베르 까미의 작품 중에 오해라는 희곡이 있습니다. 그 작품은 체코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쓰여진 실존극입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배경은 체코의 외딴 마을에 있는 여관이고 그 여관 뒤로는 절벽이 있고 절벽 아래는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곳은 1년 내내 비가 내리고 어두웠습니다. 이 여관은 마르다와 그의 어머니가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들의 소원은 햇살이 따뜻한 바다가 있는 나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은 모래사장이 너무 뜨거워서 발이 데일 정도라고 하는데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모녀의 꿈이었습니다. 이 가정에 본래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20년 전에 돈을 벌겠다고 집을 나갔습니다. 모녀는 아들이 그 따뜻한 나라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녀는 그 따뜻한 나라로 가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혼자 여관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그를 죽이고 돈과 소지품을 빼앗고 그를 절벽 아래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면 절벽에서 떨어진 사람은 강 아래 댐 수문에서 발견되어서 실족사한 것처럼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 야안이 그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이 마을을 찾아왔습니다. 야안은 20년 만에 어머니와 여동생을 만났지만 그들은 아들과 오빠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야안에게 저예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고 묻자 야안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마리아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하듯이 저예요.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이 제 아내고요. 저는 아내와 같이 저희들이 사랑하는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바다가 있고 태양이 빛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제겐 당신들이 필요해요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는 내가 저들을 필요로 하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 라고 말했습니다. 야는 숙박계에 가명을 쓰고 38살 출생지는 보헤미아라고 기록했습니다. 여권을 건네주었지만 그때 등장한 늙은 하인 때문에 여권은 보지도 않고 되돌려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마르타에게 저 손님은 다른 사람과 달라 보인다며 오늘 밤에 죽이지 말고 하룻밤만 미루자. 혹시 저 사람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지 몰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마르타는 구원은 우리 손에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며 오늘 밤에 해치우든지 아니면 아예 그만두어야 한다고 몰아붙였습니다. 후에 야는 마르타와 자신이 사는 나라, 즉 따뜻하고 바다가 있고 노을이 아름다운 나라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르타는 칙칙하고 비만 오는 유럽을 떠나 정말 그곳에 가고 싶었지만 정작 자신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잠시 후에 마르타는 야안이 주문하지 않은 홍차를 가지고 왔습니다. 야안이 주문하지 않았다고 하자 마르타는 늙은 하인이 잘못 말한 것 같다고 둘러대며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야안은 오히려 잘 됐다며 그 홍차를 마셨습니다. 후에 그 어머니가 들어와서 대화를 나누었지만 야는 극도의 피로감 때문에 아니 사실은 그 홍차에 들어있던 수면제로 인해서 대화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야는 침대에 쓰러지며 이렇게 독백했습니다. 내일 마리아와 같이 바로 저예요 라고 말해야겠어. 모두들 다 행복하게 해주어야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해. 마리아의 말이 오라. 아, 모든 것이 이렇게 멀게만 느껴지는 이 밤이 싫다. 그리고는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어머니와 마르타가 등을 들고 들어왔고 늙은 하인이 뒤따랐습니다. 어머니는 이 일에 개입하기 싫다고 말했지만 마르타는 막무가내였습니다. 마르타는 야안의 옷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세고 구주머니를 뒤져서 모든 것을 꺼냈습니다. 그때 여권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두 사람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늙은 하인이 죽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양을 강물에 던졌습니다. 다음날 아침 늙은 하인은 양의 여권을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권을 보고서야 비로소 자신들이 지난밤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짙은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강물에 몸을 날렸습니다. 마르타는 마리아에게 지난밤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남편은 재산을 가지고 와서 두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그가 혼자 방 안에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동안에 당신들은 그를 죽일 생각을 했었단 말입니까? 라고 절규했지만 되돌릴 수는 없었습니다. 다음과 같은 마리아의 울부짖음으로 이 희곡은 막을 내립니다. 오 하나님, 저는 이 황막한 땅에서는 살 수 없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대상은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과의 대화에서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는 그렇습니다. 이 몸을 맡길 수 있는 곳은 당신뿐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주세요. 제 말에 귀를 기울여주세요. 제게 손을 내밀어주세요. 오 주님, 서로 사랑하면서도 헤어져야 했던 이 불쌍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세요. 마리아는 남편 야한에게 가족들에게 가서 저예요. 제가 당신의 아들입니다. 저는 바다가 있고 태양이 빛나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이제 당신들과 그곳으로 가면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왔고 그 나라로 당신들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입니다라고 말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수도 없이 많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모든 인간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아버지가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와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질 것입니다라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귀를 막고 자기가 듣고 싶은 소리만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여권을 보려고 하지 않고 주님의 호주머니에 든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 주님의 호주머니에 든 것에 눈이 멀어서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관심은 어느 쪽입니까? 주님의 여권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호주머니입니까? 주님 자신입니까? 아니면 주님의 손에 쥐신 것입니까? 돼지에 관해서는 오해를 해도 되고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돼지를 연구하는 사람만 깊이 알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오해하고 모르게 되면 영원히 손해를 봅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해 점점 더 눈을 떠가게 된다면 우리의 삶과 신앙은 날마다 눈부실 정도로 은총이 가득한 따뜻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참 많이 오해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도달하고 싶은 것에 집착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아주 훌륭한 도깨비 방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의 과정에 있으면서도 아집과 편견의 틀을 깨기는커녕 내 세계를 구축하는 일에 몰두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상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조금씩이라도 나아가고 있음은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눈을 맞추어 주셨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지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워주시는 것에 아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나 사이에 은총의 비밀을 간직하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더욱 말씀과 기도 속에 머물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이 길어질수록 주님을 오해하지 않고 주님을 더욱 닮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